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인데요. 오늘도 지난주처럼 1절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우리가 합독해서 합심해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이 시편 15편 말씀은 이제 1절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5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말씀이 쭉 전개가 되는데요. 그 1절에서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이제 2절서부터 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쭉 나오는 이 형식이,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1절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질문을 받은 제사장이 2절부터 5절까지의 그런 내용으로 답하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문제 제기가 뭐냐 하면, 왜 백성들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립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또 제가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제사장은 그거에 대하여 화답하면서 또 모범 답안을 설명해 주는 그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와닿는 게요. 우리가 이제 뭐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공연이 벌어지면은 가격이 좀 비싸면은요,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 팀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또 그들의 공연의 프로그램은 어떤지 이런 걸 꼼꼼히 살피고 이제 본인 마음에 흡족하면 이제 티켓을 구입하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영어로 하면 이게 서비스거든요. 여기 이제 오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예배인 줄 아시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섬김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뭘 누리기 위해서는 뭐 공연팀은 어떠냐, 순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으로서의 예배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자리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세요. 뭐 당연히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더 우선되는 기도는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거여야 해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입니까? 이게 1절의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건, 우리는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예배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뜨끔하셔야 돼요. 왜?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첫날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쏟아졌다. 내내 울었다. 예배가 회복이 됐다. 막 이렇게 간증하지만 우리는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뜨겁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당만 밟게 되는 거죠. 기대감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옥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목회하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청소년 사역도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나 은혜가 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뜨겁게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했는데 이게 한 3년, 4년 지나니까 맹숭맹숭해져요. 그래서 제가 요새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부실하나? 왜 이러지? 그러고 옆에를 보면 울고 있어요. 수많은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제가 맹숭맹숭하게 드리는 그 예배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고 눈물이 터졌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그때 제가 알았죠. 옥하는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움을 간직할 수 없는 게 이게 나구나. 여러분은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마음의 고통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감격 없고 뜨거움 없고 그냥 마당만 밟는 것 같은 이런 예배가 익숙해진다면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다윗의 회개와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다윗의 전인격적인 삶과 그 내면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수반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어떤 몸부림을 지금 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의 신학교 1학년 시절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제 저 혼자서 되돌아오고 나니까 내 생애에 가장 외로운 해였거든요. 서울 생활도 생전에 처음 해봤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더군다나 참 이상하게도 그 신학교 1학년 때 교육전도사 모집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에다가 제가 그 원서를 냈는데 저를 써주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안 써주나?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소속된 교회가 없다 보니까요. 주일이 되면은 갈 교회가 없는 거죠. 내가 소속이 아무데도 안, 소속은 뭐 미국 시카고에 제가 소속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매번 이 고민인 거예요. 이 오늘은 어디 가서 예배드리지? 여러분 주일날 딱 눈 떴을 때 망설임 없이 가서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만 되면은 제가 고뇌에 빠지는 거죠. 서울 지리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데 저는 그 해에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죠. 은혜 받는데요. 예배에 감격을 회복하는데 그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거의 울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요, 내 생애에 눈물 한 3분의 1은 그때 다 쏟은 것 같아요. 그렇게 뜨겁고, 한 번은 어느 그 용산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유난히 그날은 마음이 뜨거웠어요.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뒤에 앉아 있는데, 야, 나도 이제 저 목사님처럼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구나. 막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웠는데, 문제는요, 예배가 끝나고도 이게 안 식는 거예요. 그 마을버스를 타고 용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당동으로 기숙사로 가야 되는데 마을버스를 못 타겠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를 것 같아가지고 쥐야! 뭐 이러면은 그 마을버스 인 사람이 얼마나 실례해요. 그 버스를 못 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성경 찬송을 갖고 다니는 까만색의 조그마한 손가방이 있었는데 이걸 옆에 끼고요. 그 교회에서 용산까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미친 듯이 달렸어요. 막 달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너무 외로웠고요. 써주는 교회가 없어서 참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초라했고 여러 가지 결핍이 많았던 그 시절인데 예배 한 번에 그 모든 게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는 사람 없어도 괜찮고 이게 예배더라고요. 이게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마당만 바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왜?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렇게 되니까. 분당 우리에게 초창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때는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뭐 한 열 번 설교하면 한 대여섯 번은 울었습니다. 그것도 문제기는 해요. 아, 성도가 은혜 받고 울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맹숭맹숭하고 설교하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썼던 표현으로 He saw nothing. 그는 비로소 nothing을 보았다. 저 자신이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간인데 감히 내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 감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났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언제부터 눈물이 끊어졌지? 내 1년 가도 눈물이 안 나고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다 안 울고 저도 안 울고 뭐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아니 뭐 많이 운다고 뭐 좋은 예배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 마음이 실리니까요. 사실 우리 개척 초창기에는요 이런 건의들이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우리 앉는 책상 앞에 크리넥스를 좀 티슈를 좀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우시고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을 저한테 여러 번 했습니다. 목사님 책임지세요. 화장 다 지워졌습니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기 그 여성 화장실에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막 화장 고치느라고 막 북새통을 이루고 그렇게 우리 초창기 예배예요. 그리고는 23년이 지났단 말이죠. 분당 우리에게 예배 문제가 없나? 이거 괜찮은 건가?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많아진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너나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식어버리고 내버려두면 그저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어쨌든 초심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이 되는 이런 은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10편 15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질문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과연 예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면요. 제가 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쭉 보니까요. 뭐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와 엿새 동안의 일상의 우리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텐데 질문부터 먼저 읽고요.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리고는 대답이 나와요.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우리 천천히 그 내용을 한번 숙지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 그러니까 예배자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필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다섯 번 적고 열 번 적고 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예배는요 주중에 승부가 나요. 어떻게 승부가 나느냐고요?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서 이런 삶을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치열했느냐. 이게 주일 예배의 승부를 가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모범 답안을 보니까 그게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정리하면은 대략 한 세 가지 포인트로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점검하는 게 뭐냐? 자기 내면의 문제에 대하여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에 내 내면이 어땠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다면 두 번째 점검이 뭐냐? 타인과의 관계. 주인은 예배드리러 딱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한 주간 되돌아보고 그리고는 나와 시어머니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시어머니? 내가 지난 한 주간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대했나? 순장님들은? 순원? 순원들은 순장님에 대하여? 지난 한 주간 나는 이 타인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이들을 대했나? 이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입니다. 엿새 동안에 내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점검이 자기 내면에 대한 점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2절에 나와요. 자, 1절의 질문을 다시 읽고 2절의 답을 드릴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리고는 답이 이래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매 예배 때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는 정직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의로운 삶을 몸부림쳤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거짓 없는 진실한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이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왜 이런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이 필요한가 하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개척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헌금 명단을 주부에 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 주머니 안 돌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세요. 네가 오늘 헌금 얼마 하나 보자. 이것도 뭐 헌금 생활도 해야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엿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드려지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직했나? 나는 진실된 입술을 사용했나? 나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나? 제가 지난주 요셉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한 대목을 묵상했는데 내가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묵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주인집 여자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이 단호하게 뿌리치잖아요. 그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툭 나오는 겁니다. 야, 이날 요셉이 정말 기뻤겠다. 그 기쁜 게요. 내가 이 유혹을 이겨냈다. 나 대단해. 그 기쁨이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기쁨이냐. 그 앞에 나오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그 여자의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이날 요셉이 진짜 기뻤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대견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난 여섯 동안 여러분 순간순간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이겨낼 수 있었지? 기쁨이 확 몰려오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단 먼저,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자신을 점검한다면 엿새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겠냐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점검할 게 뭐냐. 첫 번째가 자기 내면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두 번째 예배자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고리대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난 한 주 이거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유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한 적은 없나? 나는 누구를 비방한 적은 없나? 나는 과도하게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안에 이것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점점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가끔씩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라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무례한 건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왜 안 받으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가 격분해요. 그게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요새 현대인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안색이 변하는 게 많은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몹시 분할 때가 많아지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승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가인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고꾸라져야 돼요. 두려워 사색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즉 하나님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죠. 뭔데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안색이 변하는 분 여기 안 계십니까? 뭐라도 뭐 기도 하나 해놓고 응답 안 해주면 뭐 안색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이제 진짜 이제 교회 떠날 때가 됐다 이제. 이게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 안색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니까 동생한테 가요. 그게 창세기 4장 8절 9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는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하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침 아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가 없는 게 뭐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안색이 변하는 격분이 왜 아무 죄도 없는 동생에게 그게 부어지느냐고요. 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라이벌로 생각해요. 자기보다 앞서는 걸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갖고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요 다음 주부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렇게 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 막 제가 설교하는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기를 바라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나가요. 그래서 이게 막 설교하다가는 방해가 돼도 알고 봤더니 이제 말씀 듣다가 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해 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 뭐 가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이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첫째 자기를 성찰하고 둘째 내 주변은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 질문을 드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웃을 비방하는 자인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인가?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미워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골이 되끔 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점검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을 따르면 안 돼요.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뒤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인정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절대 그걸 부러워하고 뒤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여섯 동안 이분이 뭘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장로님들이 뭐 무슨 과를 나왔는지, 우리 장로님이 직업이 뭔지 진짜 관심을 안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실제로 잘 몰라요. 그거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참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은 존귀한 자예요. 교회에서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저보다 뭐 서른 살이 어린 사람한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결혼 주례할 때 혼인서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신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게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아시겠죠? 자기 내면에 대한 점검, 그리고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들어오실 때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을 점검해 나갈 때 어떻게 그런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이 됐다 그랬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시편 15편입니다. 쭉 다 이제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입니다. 시편 15편 5절 후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돼야 되는 이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올바른 예배자입니까?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예요. 다윗이 쓴 시가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 내용인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성경 여러분 그 윗부분의 설명을 보시면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1편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내가 예배자로서 이 세 가지 내 모습을 점검하고 체크하며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면, 다윗이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내 영혼의 고요와 평온으로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진정한 예배자는 그 내면에 이 고요와 평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참 예배자인가? 나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가를 점검하려면 나는 요동이 심한가? 나는 흔들흔들거리나?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 다윗은 전쟁도 치르고 모함도 당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자식이란 놈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탐하고 온 인생을 뒤흔드는 사람들, 그 안에 섞여 살았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참 예배자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2학기부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예배자리에 앉자마자 이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내 내면을 돌아보고 이웃을 향한 내 태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요와 평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요동하지 않는 내 내면 세계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쓴 시를 가지고 만든 이 찬양으로 오늘 결론을 삼고 싶은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하지 않으리로다. 무슨 일로 이번 한 주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랬던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평온을 되찾는지를 예배 가운데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신이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매 예배 때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때마다 찬양하며 고백하십시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이런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예배 때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매 예배 때마다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 내면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 이웃을 향하여, 내 가까운 그 누구를 향하여, 혹시 저는 내 유익을 위하여 그를 이용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가인처럼 아벨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라이벌처럼 생각하여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런 태도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꿈을 꾸며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매 예배 가운데 그 임재가 가져다주는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다시고 정정심이 찾아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다가도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요동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몰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마당만 받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뜨거움이 유지가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눈물을 쏟으며 그 예배의 뜨거움을 경험한 자들이지만 그것을 아버지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은혜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 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여 지난 여섯 동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내 내면 세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한 나의 이 좁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이기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흔들거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자로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이 있다. 그 날마다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엿새 동안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그 끔찍한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내가 대견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기쁨이 충만한 순간이 많은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